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생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아멘. 최근에 국가대표 선수로도 뛴 적이 있는 그 김상식이라는 선수가 은퇴식을 가졌다고 합니다. 이 선수는 매우 성실하고 그리고 많은 실패가 있었는데도 오뚜기처럼 일어나는 그런 선수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또 이런 그 근성과 훌륭한 성품으로 인해서 후배들에게 많은 존경을 받았다고 그렇게 전해지는 선수입니다. 이제 은퇴식을 하고 축구 인생의 2막을 맞으면서 축구 지도자로서의 길을 가겠다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가 이제 축구 지도자로서 가는 그런 어떤 결단의 자리에서 어떤 말을 했냐면 자기는 홍명보 감독을 롤모델로 삼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표현대로 말하면 홍명보 감독을 본받는 자가 되고 싶다 이런 말이죠. 거의 모든 사람은 인생의 소명의 길을 걸어갈 때 자신이 본받고 싶은 롤모델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롤모델이다 또 본받고 싶은 자다 라고 할 때 그 본이 되는 사람의 잘 되어 있는 그 현재의 모습을 보고 부러워서 나도 저 사람처럼 저렇게 되고 싶다라고 말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본받고 싶다라는 말은 그가 어떻게 저런 사람이 되었는가, 어떤 과정을 거쳐서 저러한 열매를 맺게 되었는가에 대하여 그 과정을 배우겠다라는 뜻이 강하게 들어 있어야 됩니다. 그런 배움의 자세와 탐구가 필요하다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가 롤 모델을 정할 때는 가급적이면 그분이 살아있고 그리고 자신이 가까이, 자신의 가까이 있는 그런 자기 분야에서 잘 훈련되고 또 잘 터득하고 그 인생의 보람을 느끼면서 사는 사람을 우리가 선택하는 것은 참 현명한 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현실 속에서는 이렇죠. 롤모델이 꼭 필요한데 아, 저 사람이 롤모델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내가 좀 저 사람의 롤모델이 돼야 되겠다. 그래서 내가 멘토가 되어줄게. 요새 멘토라는 말 많이 하지 않습니까? 내가 당신의 롤모델이 되어주겠다. 뭐 이렇게 말하면 어떤 결과가 일어날까요? 10명에 11명은 도망가겠죠? 오늘 본문을 보시면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합니다. 뭐라고 하죠?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이거 도망갈 소리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렇게 오만하게 느껴질지도 모르게 하는 이런 말을 서슴없이 하는 그 이유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비단 오늘 이 본문에서만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 같이 너희도 나를 본받으라 이런 말씀을 하고 또 빌립보서 4장 9절에서도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이런 말을 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도를 아 참 정말 자기과시가 지나친 사람이로구만, 자만이 가득한 사람이로구만 이렇게 생각한다면 그것은 큰 오해입니다. 또 이 말씀을 우리가 잘못 사용해서 교인들이 교회 지도자들에게 복종해야 한다 이런 말로 사용하고 주장한다면 그것 또한 큰 오용입니다. 오늘 설교는 바울의 지금 이 말씀, 나를 본받으라라는 이 말씀을 초점으로 해서 살펴보려고 하는데 크게 두 가지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본받아야 할 내용이 무엇인가? 중요하겠죠? 우리가 무엇을 본받으라라는 말인지 그것을 좀 캐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렇게 본받는 삶을 우리가 살아갈 때 얻는 축복이 무엇인지, 본받음으로 얻는 하나님의 영적인 축복은 무엇인지 이 두 가지를 크게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본받으라 라는 말씀, 무슨 뜻일까요? 이 말씀은 반드시 바울의 삶의 정황, 즉 바울의 삶의 정황이란 고난으로 점철된 그런 인생이었죠. 고난의 맥락에서 해석되고 들려져야 합니다. 자신이 사도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대단한 위치죠.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연합되었습니다. 말하자면 하나님과 연합된 자입니다. 신과 일치를 이룬 자. 그렇게 해서 살아가는 새로운 삶이 열렸다면 이 땅에서도 뭔가 그 증거가 보이고 뭔가 우리가 상상할 수 없었던 그런 대단한 수준의 것들이 보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것과는 정반대로 이분의 인생이 바닥의 인생으로 떨어지더라는 것이죠. 모진 박해를 받고 가는 곳마다 배가 줄이고 그리고 또 감옥에 갇히는 삶까지 살아야 하는 그런 생사를 오고 가는 그런 위험한 지경, 정말로 삶의 그 경계선에서, 삶과 죽음의 그 경계선에서 그냥 밧줄을 하나를 잡고 가는 것 같은 그런 위태로운 삶을 사는 그런 바울의 인생이었습니다. 그런 고난을 통해서인데, 그런 고난을 통해서이지만 사도 바울은 하늘로부터 부름을 받은 부름의 상을 향하고 또 영적인 축복의 삶을 추구하고 또 그것을 누리는 그러한 삶의 방식을 본받으라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줄여서 말하면 아무리 어려운 삶이 있더라도 바울과 같이 하늘의 축복을 누리는 자가 되도록 본받아야 한다 이 말이죠.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사람을 롤모델로 삼는다는 것은 그의 성공적이고 멋져 보이는 위치와 외모를 원한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 특별히 이제 어렸을 때나 중고등학생 때까지는 이런 멋져 보이는 어떤 그것을 그 사람을 롤모델로 삼을 수 있죠. 그러나 그런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가 어떤 과정을 거쳐서 그렇게 그런 사람이 되었는가를 보고 그 과정을 보고 과정 속에서의 방식을 배운다라는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이든 자신의 인생에서 보람있는 열매를 이렇게 풍성하게 거두는 사람들을 보면 알고 보면 그 시작이나 과정에 있어서 순탄했던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 바울의 과정 속에서 배워야 할 모범의 내용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우리가 많이 많이 듣는 그런 성경의 이제 주제들이 될 텐데 첫 번째 것은 자기를 부정하는 그 고난 속에서도 자기를 부정하는 삶입니다. 또 두 번째로는 자기 부정의 토대 위에 그리스도께로 향한 충성과 헌신입니다. 이 두 가지의 내용을 우리가 본받지 않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먼저 자기 부정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릴까요? 그가 하늘의 부름의 상을 위해서 일편단심으로 자신의 삶을 정진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는 자신을 부정해야 했었다라는 말이죠. 자신의 어떤 것도 배설물로 여긴다고 할 만큼 하나님께서 부르신 소명 그리고 그 부름의 소명의 열매를 사모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거기에 몰두하고 집중했다라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정한다라는 말은 자신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버린다는 뜻이 아니고 자신의 모든 잠재 능력과 은사와 또 내게 더디펴 주신 환경의 그런 유익들, 이런 모든 조건들, 이런 것들을 주님을 위하여 더 큰 스케일로 사용할 줄 알게 된다라는 뜻입니다. 그것이 자기 부정이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뭐 우리가 자격증도 받고 학위도 받고 하지 않습니까? 정말 주님을 위해서 산다고 하면 자격증 없는 것처럼 그냥 나는 여기 자격 없습니다 그러고 그 기술 안 쓰고 살아갈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죠? 그런 말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것을 어떻게 주님께 우선순위를 두고 사용할 수 있을까, 활용할 수 있을까, 그것을 고민하는 것이 바로 자기 부정에 들어간 사람의 고민입니다. 어떻게 하면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이루어드릴 수 있을까? 이런 질문이 늘상 자기 앞에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정말 진지하게 고민이 되고 또 이것을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은 없기 때문에 시행착오를 거칠 것을 각오하면서 자신을 끊임없이 주의 것으로 전환시켜가는 과정, 이것이 자기 부정이 자기 부정이라는 특징을 가진 그런 과정입니다. 주님을 위한 사도의 이 몸짓과 또 이 모든 마음의 초점은 교회를 향하고 있었다고도 바꿔 말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 주님은 하늘에서 이루신 아름다운 하나님의 공동체가 있었죠. 삼위 하나님의 공동체가 있었습니다. 세 분으로 이루어진 아름다운 하늘의 공동체입니다. 그 공동체가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오늘날 죄와 죽음으로부터 우리를 그 공동체로 불러들이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주님의 몸이라고 성경에서는 비유해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죠. 그 주님의 몸이 무엇입니까? 지금 우리가 이렇게 모인 교회입니다. 우리는 우리만 있는 것이 아니라 보다 더 비중이 훨씬 더 크고 훨씬 더 이 공동체를 아름답게 끌어가는 힘을 가지신 삼위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교회의 영광이고 교회의 정말 이 땅에서는 볼 수 없는 그런 높은 지고한 수준입니다. 그런 교회가 이 땅에서 앞으로 정말 하나님 나라를 대변하고 또 하나님을 선전할 수 있는 그런 실천의 공동체가 세워지기를 원하시는 것이 바로 주님의 뜻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이죠. 그래서 예수님 오심 이후로부터 다시 오실 그날까지 이 긴 시기, 벌써 이미 2000년 이상 지나간 이 긴 시기, 앞으로도 얼마나 더 될지 모르죠. 그 긴 시기를 교회 시대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바꿔 말하면 주님의 몸의 시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이유로 사도 바울은 교회가 잘 지켜지고 그리고 잘 성장해 가기를 원했습니다. 교회가 외부의 거짓 교사들로부터 거짿 복음으로부터 침해를 받고 그리고 막 그 가르침의 그 핵심으로부터 막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돼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또 교회가 지금 이미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정말 온전한 거듭남의 새로운 생명을 가지고 여기에 모여 있지만 아직도 옛 몸의 습관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자기 자랑도 할 수 있고 자기 주장도 할 수 있고 이기적인 마음으로 또 행동할 수도 있어서 가끔가다 갈등과 알력을 겪으면서 흔들리고 깨어지는 그런 것을 방지하고 또 그 방지한 그 위에 다 새롭게 교회를 세워가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신약 성경을 통해서 여러 편의 서신서를 교회마다 보낸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약 성경의 사도 바울의 서신서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교회를 지키고 교회를 잘 세워가기 위해서 서신서, 즉 성경이 기록되었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위해서 사도는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마다 뛰어다니면서 끊임없이 자기를 부정하는 삶을 보였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것도 주님께 우선순위를 두고, 즉 교회의 우선순위를 두고 사도는 자신의 삶을 드렸다라는 것이죠. 주님을 위한다라는 말, 교회를 위한다라는 말로 바꿀 수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때때로 우리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바울의 말들을 우리가 듣게 됩니다. 자신을 매우 내세우는 듯한 그런 주장이 서린 그런 말들입니다. 말하자면 고린도 교회에서는 나를 비판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니, 비판을 받으면 자기 반성하고 자기를 새롭게 지어가면 된다라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성경의 도덕 아닙니까? 근데 사도 바울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나를 비판하지 말아라. 그렇게 되면 교회가 흔들린다. 교회를 위한 마음에서 그랬다라는 것이죠. 갈라디아 교회에는 내가 전하는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천사라도 저주를 받는다. 내가 전하는 복음이 옳고 이것만이 하늘의 것으로 왔다라는 그런 측면에서 주장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이 복음을 핵심으로 생명의 힘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교회는 무너진다. 교회가 무너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 복음 위에 굳건하게 서야 된다. 지금 그 말을 하고 싶은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어떤 기질을 가졌고 그런 말을 하고 싶은 욕구를 가졌고 그런 어떤 인간적으로 자신의 성향이 그러하니까 그렇게 센 말을 할 수 있었겠지.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렇게 보신다면 사도 바울을 오해한 것입니다. 나중에 천국 가셔서 사도 바울한테 한 말씀 들으실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생각하신 분들. 그것이 아니고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는 자신이 그런 말을 하고 싶지 않아도 해야만 하는 그런 교회 상황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은 그런 주장을 하는 자체가 자기를 부정하는 자기죠. 자기를 부정하는 행위가 또 되는 것이죠. 그런 말 해서 그냥 좀 그냥 조용조용히 넘어가고 싶은데 그런 말 하지 않고 조용조용히 넘어가고 싶은데 그런 말을 해서 교회에 막 뭐든 분란이 일어난다거나 하는 그런 것도 있을 수 있는 위험성을 보면서도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굉장히 하나님께 가까이 또 하나님과 또 이 세상의 경계선에 정말 위험성을 그런 모험성을 앞에 두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기 부정 위에 사도는 충성과 헌신을 다한 삶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사도를 본받아야 할 내용 두 번째 것은 하나님 나라와 주를 향한 교회를 향한 충성과 헌신입니다. 아시다시피 우리는 자신의 뜻과 계획을 가지고 충성하도록 부름을 받지 않았습니다. 나의 뜻이 나의 계획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도의 충성과 헌신은 새로운 사람, 새 생명을 입은 사람으로서의 충성과 헌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뜻과 계획을 가지고 충성하는 것이 바로 사도가 우리에게 보여줬던 충성과 헌신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말을 들으면 충성과 헌신 이런 말을 들으면 부담스럽지 않을 수가 없죠. 참 나도 내 나름대로 잘 열심히 하고 있다. 안 되는 걸 어떻게 하냐. 내 인생 살기도 지금 엄청 바쁘다. 그러니까 이 정도 충성하는 것으로 좀 봐주면 안 되냐. 이렇게 우리는 자꾸 자기를 찔리는 방향으로 그 말씀을 듣는다 이 말이죠. 그럼 방향성이 좀 잘못되게 듣는 것입니다. 이런 말이 아니라 내가 이런 생각이 든다면 혹시라도 든다면 그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새로운 삶의 활력을 얻지 못했기 때문에 드는 생각들입니다. 골로새서 1장 29절을 표준 세번역으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일을 위하여, 주의 일을 위하여죠. 주의 일을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작용하는 그분의 활력을 따라 수고하며 애쓰고 있습니다. 누구의 활력이라고요? 그분의 활력이랍니다. 주님의 활력입니다. 주님의 에너지입니다. 어떤 에너지이죠? 내가 지금 이 자리에서 쓸 수 있는 그 에너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실질적인 에너지입니다. 그 에너지를 내가 따라서 수고하며 애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에너지는 나를 살리는 에너지이고 또 교회 공동체를 살리는 에너지이고 또 가정을 살리는 에너지가 되는 것이죠. 우리가 자질과 은사가 풍성히 있어서 운동선수가 되긴 했는데 체력 함양과 기술 연마가 없으면 선수로서의 그 활력을 발휘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김연아 선수가 어제도 우리 뭐 한 세계 대회 나가서 우승을 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오래간만에 이제 복귀해서 이제 선수로서 이제 대회에 나갔는데 다시 올림픽을 목표로 해서 나온다고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의 우려가 무엇이었습니까? 그가 훌륭한 선수라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죠. 그것은 누구나 다 인정합니다. 그런데 연하 선수의 자질과 은사를 의심하는 것이 아니라 그 경기에 필요한 엄청난 체력이 예전처럼 다시 길러질 수 있을까? 어제도 본인의 인터뷰에서 나는 몸이 100% 다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엄청난 체력이 있어야 되는데 예전처럼 길러질 수 있을까? 또 그동안 공백 기간 동안에 떨어진 경기 감각, 또 기술 발휘 이런 것이 잘 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으로 많이들 우려했습니다. 즉, 훌륭한 선수이지만 경기 상황을 주도할 수 있는 그런 활력이 그에게 충분히 있는가? 그런 것이었죠. 우리에게도 적용한다면 그렇습니다. 우리는 각자가 거듭났고 그리고 새로운 존재가 되었습니다. 만일 이것이 확실하다면 그러면 그 다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목표와 또 삶의 소명을 위해서 충성과 헌신에 대한 활력을 얻고 있는가 그것이 우리의 관건입니다. 제가 이 말씀은 거듭거듭 다른 각도에서 거의 매 설교마다 드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인생을 사는 비밀입니다. 우리는 계속 지치는 이유가 나의 힘으로 하려고 하다가 보니까 지치는 것입니다. 제 자신도 그 시행착오를 겪습니다. 그러나 그 시행착오를 겪고 있다는 것을 빨리 알아차리고 주님 앞에 그것을 내어놓으면 분명히 우리는 활력을 얻는 통로를 보게 됩니다. 만나게 됩니다. 근데 그것을 잘 안 하는 것이죠. 이것이 신자의 삶에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리 작은 것 하나를 하나님께 고백하십시오 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작은 것 하나를 통해서 하늘과 막혔던 벽에 구멍이 뻥 뚫리는 그런 경험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작은 것 하나를 강조하는 것입니다. 작은 소자에게 물 하나 주라는 말이 그냥 물 한 잔 주어서 그것이 봉사로서의 임무가 다 했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 소자에게 물을 줄 때 어떤 하나님 나라와 만나게 되는가 그 통로를 허락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작은 일을 강조하고 서로 권면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삶의 활력을 얻는 것은 그냥 은혜 받았다고 가능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발휘되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시험과 많은 훈련을 거치면서 다져지고 그리고 더욱 향상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위로부터의 삶의 활력을 얻으려면 늘 바른 충성과 헌신의 태도가 구축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 헌신의 태도가 구축되어 있다고 해서 다 누리는 건 아니라고 했죠. 이것은 향상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운동선수가 경기를 거듭거듭 하면서 경기력을 더 높은 수준으로 자기가 할 수 있는 만큼의 수준으로 끌어올리듯이 충성과 헌신이라는 삶의 방식 또한 시행착오 겪더라도 충성하려고 하고 헌신하려고 하는 그런 몸짓을 통해서 길러지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의 몸이 훈련되지 않으면 결코 충성과 헌신으로 말미암은 축복을 맛볼 수가 없습니다. 충성, 헌신, 이것은 처음부터 잘 되는 것 아니라는 사실 제가 거듭 강조합니다. 생각해 보면 바울과 그 동료들, 또 그가 전한 복음을 믿고 충성하는 흩어진 교회들의 헌신이 없었다면, 이런 충성이 없었다면 오늘날 우리가 게인스빌 한인교회라는 이 교회라는 영광스러운 주님의 몸에 남아있을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은 이러한 작은 충성과 헌신을 통해서도 교회를 이어가게 하시고 오늘날 우리 이 주님의 몸에 우리를 불러들이셨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깊은 감사와 찬양이 있습니까?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우리 주변을 돌아보면 정말 작은 일에서부터 충성하고 헌신하는 사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안 보려고 해서 교회 전체가 다 안 되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죠. 보려고 하면 작은 헌신 하나가 우리 교회를 어떻게 살리고 있는가를 여러분 모두가 다 저를 포함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은 충성하는 자 한 사람이 내게 진심으로 발견되면 우리는 그 교회를 비난할 수 없습니다. 그 비밀을 터득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공동체를 향해서 눈을 뜨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에 그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17절 후반부에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바울이 하고 싶은 말은 이것입니다. 바울의 본을 따라 사는 사람이 없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누구를 1차적으로 의식했을까요? 이미 빌립보서 2장에서 언급했던 그의 사랑하는 제자 디모데나 에바브로디도 이런 사람들이었겠죠. 매우 성숙한 일꾼임을 다시 한번 눈여겨보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어떤 결단을 하게 되었고 어떤 열매를 바라보면서 지금 그렇게 충성하고 헌신하고 있는가. 그런데 그들만 보라라는 말이 아닙니다. 조금 더 우리가 확대해서 본다면 빌립보 교회에도 이렇게 현저하게 드러날 정도는 아니더라도 부분적으로나마 바울을 본받으려는 교우가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교우들을 보고 힘을 얻으라는 것이죠. 자, 우리 주변에 아주 준수해 보이는 그런 교우가 있다고 해보죠. 그럼 우리가 그에게 호감이 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만나고 싶습니다. 교제하고 싶습니다. 자, 그렇게 교제하고 싶은데 그냥 교제하고 싶다, 뭐 어떤 기회에 만나게 되겠지 이런 말이 아니라 우리가 조금 더 밀착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교제를 신청하는 것입니다. 예전에 우리가 데이트 신청하듯이 용기를 내서 신청하는 것입니다. 그의 삶의 과정을 눈여겨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저 사람도 나처럼 날 때부터 훌륭한 그리스도인은 아니었지. 이거는 아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도 지금까지 저런 성품과 저런 안목을 가지고 충성하는 이 자리에 오기까지 내가 보고 배울 것이 있지 않는가. 저 사람이 내 눈에 준수하게 보였다면 분명히 그게 있지 않을까. 그것을 구체적으로 한 가지라도 발견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교회에서 해야 할 일입니다. 바울의 본은 그리스도이셨습니다. 우리는 또 바울을 본받습니다. 그러나 바울만 바라보지 않고 우리 주변에 신앙생활 경험이 짧든지 나아가서는 나이가 어리든지 나와는 다른 이성의 관계든지 심지어는 정말로 믿은 지 얼마 안 되는 초신자든지 우리가 눈여겨보면서 그리스도로부터 내 옆에 본이 되는 교우들과의 영적 네트워크가 형성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 영적 네트워크가 커질수록 교회는 강성해지는 것입니다. 교회가 어떤 일을 조직적으로 잘하고 또 많이 또 에너지와 그 물질을 투자해서 어떤 큰 일을 이룰 때 교회가 강성해 보이죠. 물론 그것도 강성한 결과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보다도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러한 영적인 네트워크가 자꾸 확산되고 더 견고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그리스도를 닮아가도록 인생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러나 공동체를 허락하신 중요한 이유는 바울과 같은 믿음의 선배가 앞서고 있고 또한 충성하고 헌신하는 동료 교우들이 서로 그리스도를 닮기 위해서 나아가도록 그렇게 서로 연결되어서 돕는 존재가 되라고 공동체를 허락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향한 이런 공동체적 연결 속에서 진정한 친교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제가 설교 대지 두 번째로 이런 본받는 삶, 본받는 삶이 이제 자꾸 견고해지면 그리스도를 향해서 바울을 향해서 또 교우들을 향해서 이루어질 때 이런 본받는 삶이 이루어질 때 얻는 축복, 지금 방금 말씀드린 대로 진정한 친교, 참 교제, 이것을 코이노니아라고 해요. 코이노니아. 이 코이노니아는 친교라는 헬라 말인데요. 우리가 그냥 먹고 마시고 놀고 또 이렇게 그냥 인생의 얘기들 하고 이렇게 지내는 것도 그것도 뭐 코이노니아의 한 부분입니다. 그러나 그것만이 코이노니아라고 생각하시면 큰 착각입니다. 이 진정한 코이노니아에서는 서로에게 교감되는, 영적으로 교감되는, 서로 본받고 존경하고 내가 이것은 내 삶에 꼭 나의 것으로 만들고 싶다라는 그런 욕구와 소망이 생길 정도로까지의 그런 관계가 이루어져야 진정한 참교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간에 목회자 리트릿을 이제 다녀왔는데요. 몇 분의 이제 목사님들과 함께 3박 4일 동안 정말 밀착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요한 1서, 잠을 같이 이렇게 밀착해서 잤다는 뜻이 아니라 그 나머지 시간들, 밥 먹고 공부하고 산책하는 그 세 가지의 나머지 시간들, 그 시간들에 대해서 이제 밀착 공동체 생활을 했다라는 말씀입니다. 요한 1서 공부하고 현대 기독교의 또 아티클 또 카피해서 오신 것들 또 공부하고 나눔의 시간 가졌습니다. 그렇게 공부하고 식사도 하고 그리고 산책도 하고 이야기도 하고 하면서 목사님들과 점점 가까워지는 것을 느낄 수 있죠. 친교를 더해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친교의 기본적인 것들은 정말 중요한 것들이지만 또 정말 이런 더 깊은 친교로 들어가는 서로의 친밀성과 애착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이 말입니다. 매번 만나는 횟수가 많아진다고만 깊은 코이노니아, 친교의 교감을 가지게 되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모인 목사님들 중에 요즘 누가 보아도 정말 어려운 상황 속에 있는 분이 있었습니다. 그분 정말 많이 지칠 수밖에 없고, 우리가 이제 영적 군사라고 한다면 정말 전의를 상실할 수밖에 없는 그런 그 상황 속에 있는 분이 한 분이 있었는데, 의외로 그분에게서 처음 만났을 때부터 좀 의연함이 느껴졌어요. 그래서 3일 지내는 동안 참 이렇게 그분과 지내기가 편하다, 또 그분으로부터 오는 뭔가 좀 힘이 있다, 이런 감동을 받고 있었는데, 마지막 날 우리가 헤어질 때 이런 말씀을 합니다. 누가 보아도 난 지금 바닥 상태입니다. 고백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는 내년에 다시 일어나서 열심히 할 겁니다. 아주 단순하고 아주 쉬운 말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 말 한마디에 저는 그분이 저에게 이렇게 얼마나 큰 힘을 주고 있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정말 그분의 그런 결단과 내면의 의연함, 이것을 본받고 싶었습니다. 그분의 영적인 불꽃이 내 마음속에 점화된 것이죠. 그리고 돌아오는 길이 얼마나 제게 큰 힘이 되든지, 이것으로 인해서 저는 참으로 그분과의 친교가 일어나고 있음을 이내 감지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앞으로 전화하거나 또 만나게 되면 그분을 정말 더 이렇게 뭐랄까요, 더욱더 형제 자매 같은 그런 결속력을 누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사도 바울이나 또는 누구에게서라도 그의 어떤 좋은 모습을 본받겠다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영적인 교류와 삶의 활력이 부어지는 그런 구체적인 한 일면을 통해서 본받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체험하라는 암시가 바울의 말에 들어 있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펠로우십, 교제가 일어나게 합니다. 같이 먹고 놀고 일하는 가운데 우리는 상대의 장점이나 훌륭한 점 하나만이라도 우리가 발견하고 깊이 인정할 수 있어도 이것은 우리로 하여금 깊은 아름다운 교제로 들어갈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이런 친교가 이루어지기에는 너무나 힘든 대상이 있습니다. 그들이 바로 18절 이하에서 바울이 슬퍼하고 있는 자들입니다. 자기 욕심에 채워진 자들, 그들의 특징을 살펴볼 텐데요. 그들은 이런 타이틀이 붙어 있습니다. 십자가의 원수. 듣기만 해도 끔찍하시죠? 어떻게 하다가 십자가의 원수가 됐을까? 1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일시적인 배를 채우는 것, 이제 신은 배다 이런 말이 이 자기 배를 채우는 것이 이 탐욕, 그것이 바로 그들에게는 신이다 이것이죠. 말하자면 우상과 같은 것이라 이 말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는 부끄러움이 있다고 합니다. 왜 부끄러움이 있을까요? 나중에 영적인 가치와 어떤 실질적인 생명의 살과 근육이 하나도 붙어있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정말 다 벗겨질 것이라는 거죠. 다 벗겨진 그런 상태의 수치가 드러나는 그런 부끄러움일 것이라는 것입니다. 고난을 뚫고 나가면서 얻어야 할 영원한 가치 같은 것에는 관심이 없고 결국 벗겨진 듯한 수치를 당할 것, 땅의 일에만 몰두하기 때문에 하늘의 것으로 입혀지지 않은 그런 모습, 그것이 정말 부끄러운 모습일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땅의 일이라는 것이 일시적이고 탐욕적인, 마치 땅에 보이는 것으로만 가치를 찾게 하는 바로 그런 일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땅의 일을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땅의 일은 일시적이고 탐욕적인 차원에서만 맞춰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하늘의 가치로 연결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것을 하늘의 가치로 연결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자기 부정과 충성과 헌신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없으면은 우리는 땅에 보이는 것은 땅에 보이는 일로만 하고 또 영적인 것은 교회 와서만 찾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기가 너무나 쉬워지겠죠. 이러한 자들의 잘못된 오류로 말미암아 빌립보 교회의 진정한 친교가 위협을 받고 있었던 것이죠. 친교가 어려운 사람은 땅을 세속적인 이기적인 안목으로밖에 바라보지 못하는 사람들, 자기 중심의 세계로부터 나오려 하지 않는 사람들, 영원한 가치와 목적에 대해서 경의 여기고 말하고 생각하고 의식하는 모든 것들이 내가 눈에 보이는 것들로 가득 찬 사람들,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생명이 모두가 다 맞춰질 텐데, 우리가 생명이 끝날 때 우리는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을까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저는 매일은 아니지만 어떤 날은 하루에도 수차례씩 생각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임재로 더욱더 가까이 가는 그 죽음의 문 앞에 바로 선 그날, 나는 그때 짧은 순간일지라도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을까? 아마 여러분들도 그런 생각하시는 분들 많을 것입니다. 내가 그때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을 그것을 지금 오늘의 이 삶에 비추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에 따라서 사는 삶입니다. 삶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고 보면 우리는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것을 하찮게 여기고 중요하지 않게 생각해야 될 것을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면서 때로는 안타깝고 때로는 조바심을 내면서 살고 있지 않은가 하는 그런 것을 반성해 보게 됩니다. 깊은 교제로 들어가려면 인간적인 계산 버려야 합니다. 이건 뭐 너무나도 통속적인 말이죠. 세속에서도 친구가 될 때 인간적인 계산 속에서 친구가 될 수 있습니까? 불가능하죠. 인간이, 그런데 이 바울의 말씀은 이것이죠. 인간다워지는 길은 나 혼자만의 길을 홀로 가서가 아니라 영원한 공동체적 연결 속에서 얻어지는 것이다. 나의 나됨은 공동체 안에서 발견되고 길러져 가는 것이다. 그것을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이 주제는 빌립보서 3장의 맥락을 볼 때 분명해집니다. 사실은 3장의 끝은 3장 마지막 구절인 21절이 아니라 4장 1절입니다. 그것이 이제 한 단락의 끝인데요. 4장 1절에 이런 말씀 나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고 나의 면류관인 내가 사랑하는 자들. 누구죠? 조금 전에 배를 채우려고 하는 그 십자가의 원수에 속한 그런 사람들 얘기하는 것이 아니죠. 이런 자신의 삶을 본받으면서 헌신과 충성, 그리고 자기 부정에 입각한 그런 삶을 세워가면서 피상적인 삶 살지 말고, 피상적인 것만 보지 말고 정말 더 깊은 것을 보고 방식을 배워라 이 말이죠. 우리 이제 여태까지 피상적으로 살았으니까 저 깊은 얘기 좀 하고 삽시다. 그렇게 서로 합의하고 그냥 마주 앉았습니다. 깊은 얘기가 나올까요? 안 나오죠. 그러니까 우리는 교제를 어떤 방식으로 해야 되겠습니까? 그 사람을 긍정적인 마음, 적극적인 마음을 가지고 훔쳐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으로 다른 사람의 장점을 훔쳐보시기 바랍니다. 나쁜 뜻에서 드리는 말씀이 아닙니다. 정말 목회자 모임에서 만난 그 목사님이 얼핏 짧은 순간이지만 나는 다시 일어나서 열심히 할 겁니다, 이런 그 자기 결단이 상대 마음에 들려질 때, 귀로 들려지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들려질 때 참으로 깊은 공감이 있고 그리고 그 감동이 깊은 교제로 인도받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거든요. 그럴 때 그분은 나의 기쁨이고 나의 면류관이고 내가 정말 사랑하는 분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고백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의 친교가 더욱 깊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제가 드린 설교의 말씀의 맥락 속에서 많은 힌트를 얻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에는 이것이 요구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현대교회가 자꾸 초대교회로부터 더욱더 멀어지는 이유 중에 하나는 지금 이 친교의 비밀이 막혀있고 그리고 그것이 발휘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묻혀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 지식이 작아도 이런 교제에 대한 눈을 뜨고 그리고 이 교제에 애쓰면 정말 우리 교회는 하나님으로부터 얻는 활력을 엄청 수여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소망과 기대를 꼭 가지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서로의 마음 깊은 곳에 전해지는 그런 영적인 불꽃들, 서로가 점화시켜주는 이 불꽃의 역사들, 이것이 오늘 우리 게인스빌 한인교회에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